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명을 위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 예수님은 사역의 후반부로 갈수록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예수님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 길에 여기저기 들러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도 주변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호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주변 사람들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보면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여정에 함께 동행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부터 27절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어쩌면 지금 26절에서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길거리에서 가르쳤을까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때는 무슨 건물이 큰 건물이 있거나 뭐 어디 뭐 학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 같은 랍비 선생님이 가면 그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정말 듣고 배우고 가다가 어디 바위에 앉아서 가르치고 뭐 이런 것이 그 시대의 일상적인 그 이 학습 방법,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다 듣고 배우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 주님과 동고동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친구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시기를 여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도 보시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좋게 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청중들을 향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 29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30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쫓겨날 수도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더 많은 사람들은 쫓겨나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기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뭐겠습니까? 좁은 문은 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몸을 수그려야 돼요. 여기 기역자 교회가 있거든요. 저기 금산교회 가시면 거기 가면 뭐 이게 남녀 구분도 있는데요. 그 강대상으로 들어오는 문이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막 몸을 이렇게 굽혀야 되는. 그래서 아주 유난히 문이 작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진짜 좁은 문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편안하지 않은 길이에요. 이 좁은 문이라는 거는 정말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뭐 그런 길인 거죠. 이를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월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굳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거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다 편안하고 수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 된다. 혹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리는 곳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이상한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리고 그리고 예배자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 자리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응답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 혹은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자기 욕망을 자기 꿈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한때 무너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예루살렘은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증축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개축이 되는 걸 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예루살렘에서 아침 저녁으로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그리고 로마 황제가 로마 세력과 적당하게 이게 타협을 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세력을 이렇게 강화시켜가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삶을 산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 이 시대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우리 시대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 화려함을 구하다가 보니 이렇게 참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불의를 편드는 극우 집단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교회가 극우라는 거는요 어느 문화에나 자기 이익을 구하는 집단들입니다. 이게 뭐 독일 나치든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이든 아니면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든 뭐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를 폭격하는 사람들이든 어느 사회에나 극우라는 거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집단이에요. 독일에서 이민자들을 추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든 우리나라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이든 어느 집단이나 극우라는 것은 자기 집단, 자기 민족 혹은 자기 세력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극우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대한민국에서는 교회가 극우 집단이 되었어요.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기 만족을 구하는 집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병이 들고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사명보다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구하는 길이 이 불의한 사람들을 편드는 것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을 때 그야말로 우리 시대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집단이 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욕망을 구하다가 보면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에 응답할 줄 아는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게 또 한 번의 죽음의 위기가 닥쳐요.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위험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의 안전함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명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하는, 이때 말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신의 안전보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황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냐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그냥 내가 갈 길을 가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더 애통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늘 본문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예수님이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황이 더 고통스러우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 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안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평안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시게 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명을 위하여 일하는 분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를 얼마나 환호하고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예수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내 말에 잘 응답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이 보내신 받은 사명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는 싫은 거죠. 그냥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꿈을 이루고 좀 더 편안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싫어하게 됐어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지만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너희들은 내 말을 싫어하고 너희들은 내 말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다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주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구하다가 보니 불의를 편드는 시대, 공공연히 불의를 편들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오히려 그것이 당당한 것인 것처럼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 담대하면서 우리의 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